그동안에도 계속 피터트리 이야기하긴 했지만 미국의 지금 AI가 약간 좀 과열 국면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상장 주식이고 하니까 좀 일부 이익 실현도 하고 차익 실현하면서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야 피터트리 엔비디아 다 팔았다는 거 보니까 AI 끝난 것 같아 확대 해석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모라고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기준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S&P는 0.0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야, 엄청 뭐 난리 난 것처럼 했는데 별로 큰 변화는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하회한 섹터는 헬스케어 에너지였고요. 경기 민감 소비재랑 산업재는 시장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2% 상승하면서 지난 5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0.5%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가 시장을 상회했고요. 전력기기와 반도체가 지난주에 많이 빠지면서 시장을 하회했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11월 달에는 굉장히 큰 지수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팔고 나가는, 그리고 이제 바이오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주식이 또 있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해보기 전에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 피터 틸이 엔비디아를 팔았다 이 얘기가 많이 돌던데 요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터 틸이 펀드 매니저인가? 아니죠. 펀드 매니저는 아니고 뭔지 모르게 이게 그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걸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은 피터 틸이 만들고 있는 재단에서 워낙 그 유명한 걸출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고 대표적인 게 이제 팔란티어이니까 팔란티어를 포함해가지고 스탠포드 출신들 대학생들 중에서 쟤 똘똘해 보인다 그런 애들 야 너 졸업하지 말고 일로 와서 내 거 장학금 줄 테니까 여기 회사 만들고 내가 지분 투자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가졌고 실제로 뭐 트럼프 당선 그리고 제이디 벤스에 대한 후원 등등 피터 틸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엔비디아를 전부 다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피터 틸이 운영하는 펀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피터 틸 전체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의 AUM이 17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25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피터 틸의 매크로 펀드, 틸 매크로 펀드는 0.2빌리언 달러예요. 틸의 펀드 전체에 비하면은 10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작다. 물론 0.2빌리언 달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긴 하지만 뭐 3천억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전체 틸 펀드에 비하면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그리고 뭐 비스트레라 같은 그런 주식 그리고 테슬라도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다른 좀 안정적인 주식들로 좀 조정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피터 틸이 생각을 좀 읽어보자면 그동안에도 계속 피터 틸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미국의 지금 AI가 약간 좀 과열 국면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상장 투자고 그러면은 그냥 놔뒀겠지만 상장 주식이고 하니까 좀 일부 이익 실현도 하고 좀 차익 실현하면서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야 피터 틸이 엔비디아 다 팔았다는 거 보니까 AI 끝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어서 지난주에 사실 목요일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했고 다행히도 금요일에는 크게 또 반등하면서 마감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오늘도 이제 뭐 얘기를 고민을 많이 해보면 결국은 시작은 즉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던 시점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갈등이 한번 고조됐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APEC 회담에서 사실 그냥 지나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트럼프가 APEC 회담의 주인공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냥 황급하게 떠난 느낌이 좀 있죠. 왜냐면 시진핑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떠나버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뭐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 가긴 했는데 가서 행사를 뭐 했나 봤더니 할로윈 파티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만약에 이제 할로윈 파티를 안 갈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미국에서 상당히 야 나 트럼프야 APEC 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였다면 안 갔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또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대결 구도에서 과거에는 미국이 압도적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 이거 뭐야. 미국의 지금 대드는 혹은 비등한 혹은 앞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려가 좀 커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으로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인 거죠. 금리인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라클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투자를 할 때 채권으로 지금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데 채권을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이게 무난하게 지금 이 프로젝트가 마감이 돼서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 보면 내가 혹시 모르는 그런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CDS 상품을 그러니까 보험이거든요.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하는 사람이 늘다 보니까 근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아 금리가 올라가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높고 리테일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은 미국의 AI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 플러스 금리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목요일에 많이 빠지고 금요일에 반등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 하락은 여기서 이제 진정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뭐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희가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호칭 클럽에서 어제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직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조금만 더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한번 이게 그 셀오프가 있으면 좀 진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가 꺼지는 국면에서는 좋은 돈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가격 조정이나 변동성이나 손바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게 이제 셀 오프가 나와서 AI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진정되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12월 금리 인하가 원래 한 90% 정도 할 거라고 보다가 지금 50% 아래까지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12월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11월 말까지 QT도 하고 그리고 유동성도 이제 다시 공급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돈이 지금 쌓여있는 현금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금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아 유동성을 조인데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아니야 다시 푼데 라고 할 때는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컵에 물이 반이나 찼네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네 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럼 다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양면성이 있다는 걸 보면서 투자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나스닥은 고점 대비 5%밖에 안 빠졌는데 모두들 이걸 되게 고통스럽게 느끼셨던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던 AI,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졌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희가 좋아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특징이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진다. 그래서 이 주도주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작했다고 하면은 끝까지 안 파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죠. 변동성이 크니까요. 근데 주가가 이제 많이 뭐 100만큼 올랐으면은 한 30% 정도 조정받고 100만큼 오르면 30% 정도 조정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아직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그 상승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 아닐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청산되기 시작했던 게 크립토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밈 주식, 그리고 테크 주식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연쇄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레버리지가 건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시장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또는 반등이 시작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은 우리가 뭘 주시하면 좋을까요?
모두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오라클인가요?
맞습니다.
네. 왜 오라클 최근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오라클은 사실 오픈 AI의 수주 잔고가 막 2천억, 2,300억 달러가 쌓여 있다, 그러면서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으로 주가가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막 30% 하루에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전 수준까지 내려왔군요.
맞습니다.
줄줄줄줄줄 주가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CDS 프리미엄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CDS 프리미엄이 진정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뭐 보통 보면은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라클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 오라클의 지금 채권을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야, 니도 샀어? 나도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다 보니까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어제 보니까 100BP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오라클이, 근데 지금 뭐 사실 생각해보면은 2025년 후의 일인데 2028년, 2029년에 오라클이 어떻게 될지 지금 뭔가 결정 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오른 거거든요. 그냥 뭔가, 아니 오라클이 망할 것 같거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끝날 것 같거나 그래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100BP를 넘어설 정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초반에 지금 보면은 20BP 정도였을 때 아, 나 보험 가입해놓을까? 라고 했는데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5배가 오르고 막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아,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팔까?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또 진정되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게요, 글쎄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아,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건가 봐요. 라는 신호가 나오는 것이 시장에 진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CDS 프리미엄 빠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저희도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94,000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랬던 이유는 뭘까요?
비트코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고 저도 추천을 많이 했던 입장에서 송구스럽습니다. 10만불이 깨지고 나면 10만불 내에서는 좀 빨리 좀 진정되고 다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제 95,000불도 깨져가지고 94,000불대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청산이 청산을 부르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 이슈 나오고 나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캄보디아 이슈가 나온 이후로 여러 가지로 그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수요들이 알게 모르게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말씀드렸던 리얼라이즈드 캡, 그러니까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천만 개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2천만 개는 주식으로는 그렇게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언제 거래됐는지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천만 개가 다 값이 있거든요. 그걸 가중평균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리얼라이즈드 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은 다르죠. 주식은 뭐 2천만 개의 주식이 있다면 그중에 한 주식만 높은 가격에 거래돼도 나머지는 옛날에 사놓은 거든 언제 사놓은 거든 옛날에 사놓은 거든 이거를 다 똑같이 이 가격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걸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가총액 그리고 리얼라이즈드 캡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리얼라이즈드 캡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새롭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보면 여기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립토콘트의 주기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잠깐만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리얼라이즈 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만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뭐 만 원에 샀던 2만 원에 샀던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리얼라이즈 캡이 바뀌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샀던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샀던 누군가가 왜 팔까라고 생각해보면 캄보디아 이슈 이후로 지금 미국의 생각은 지금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뺏어와야 되겠다. 저기 잘못하는 애들 쟤네들 걸로 뺏어와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 뭔지 모르겠는데 아 나 이거 좀 뭐 이 비트코인 다른 걸 바꿔야 되나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즈 캡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뭐 범죄 조직이 됐든지 간에 검은 돈이 있든지 간에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가고 나면은 좀 더 건강해진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누가 많이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산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도 리얼라이즈드 캡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약세장으로 돌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시즌 종료는 아니지 않을까.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즌 종료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 보면 목요일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금요일에 우리나라도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데 요거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아 그러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반도체가 짱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지난 금요일날 4% 상승했고 가격 조정을 보면은 미국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마이크론은 여전히 견고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AI 뭐 데이터 센터 다 좋은데 결국은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HBM도 좋지만 뭐 NAND라든지 DRAM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쇼티지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메모리 3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디램이나 랜드가 좋아지는 것이 하이닉스에는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버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디램하고 랜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 지금도 잘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HBM이라면 새로운 그 먹거리로 도전을 하는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돈도 못 벌고 하면은 야 이거 스크랩하고 HBM으로 가자라는 절실함이 있었을 텐데 이게 돈을 너무 잘 버니까 HBM으로 좀 뭐 아니 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냐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제치고 HBM에서의 독주 체제가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D램과 NAND의 사이클이 좋아지는 구간을 지나서 안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더라도 결국에 남은 것은 하이닉스가 HBM이 또 강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이닉스가 계속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낙폭이 좀 컸으니까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 잘 버틴 주식을 사야 될까? 아니면 많이 빠진 낙폭과대 주식을 좀 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것 낙폭과대를 사지 말고 잘 버티는 애들 사자 이런 쪽이잖아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시장보다 덜 빠지고 밑에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살 이유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주가가 더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주도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진정된 이후로 더 많이 갈 때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11월부터 가만 보면은 4천이 좀 깨져가지고 3,900까지 갔다가 4,200이 이제 고점인데 4,200은 못 뚫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박스권 300포인트 내외의 박스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지금 산다면은 이때 이후로 4,200을 뚫고 그다음에 이제 5,000까지 가는 흐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좀 유력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이제 조선 방산 뭐 그리고 전력기기 다 계속 좋은 상황이죠. 조정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조정률이 그렇게 크게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좋은 흐름들이 이어가는 섹터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이제 4,200에서 5,000까지 올라갈 때 한번 아 나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 아이디어를 찾고 계신다면은 저는 이제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서도 한번 랠리할 때 같이 나도 좋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한영 본부장님하고 세미나 있었는데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그치? 맞아요.
이한영 본부장님 세미나 듣고 모구는 어떤 소감입니까?
일단 이한영 본부장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실적. 내년에 코스피의 이익 성장률을 주도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아. 항상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도주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 다음 먹거리가 될 곳은 어딘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한영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였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오랫동안 관세라는 매크로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올해가 지나가면서 점차 해소되는 국면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사실 별다른 매크로 이슈가 없고 또 내년 초에는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국내외적으로 헬스케어 쪽이 좀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한영 본부장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다음 순서를 준비해라. 이 말이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막 별표를 쳐놓고 막 했거든요. 그래, 지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거 좋고 다음에 또 올라갈 것들을 준비해놔야 되잖아. 근데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바이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때마침 막 수요일, 목요일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 해친클럽 계신 분들도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나 이게 뭔데? 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크리스토퍼 월러랑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월러가 좀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좀 해줄까요?
해줄 수 있겠네요. 월러 반갑습니다. 월러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의 회동이 있고요. 아.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새벽인 거죠 우리 시간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다고 해요. 음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9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제 밀려가지고 9월 것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9월 보고서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이게 10월이 아니고 9월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고용 지표가 얼마나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까먹었어. 진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고용동향 보고서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월마트 실적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시건대 소비집립 평가지수 확정치가 나오고요. 토요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는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은 모두 불참한다고 합니다.
안 만나는구나. 만나고 네. 싶지가 않은 거죠,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서로 막 으르렁으르렁 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정학 리스크 생각하면 투자 못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니까 매주 월요일날 진행되는 뭐라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